저희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덕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깨달은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면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현이 되어지도록 계획을 하셨고 진행이 되어 가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이라면은 가장 바른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바로 우리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또한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그 존재, 사탄이죠. 사탄이 어둠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또한 더욱더 강대한 그런 나라처럼 이 세상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류의 모든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왔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실현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먼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배경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또한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는 말씀을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뭐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특징과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또 살펴보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가족,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크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 사회에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은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이 쭉 나가게 되겠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편에 따라서 또 우리 절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미혹의 영인 이 어둠의 세력이 이 세대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뭐 MZ 제너레이션이라든지 영 제너레이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현혹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꿰어차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이 세상의 흐름은 가고 있고요. 요즘에는 불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버드에서 뭐 싱클레어 뭐 그쪽에 그 연구팀 같은 경우에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을 이제 알아냈다고 그렇게 버젓하게 발표를 해요.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도 이미 오랜 동안 그런 연구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쪽에 캘리포니아의 그 연구단지 같은데 그 뭐 위스미밸리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빌리온 애들이 투자를 한 그런 결과로 이 DNA의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나이가 들면 사람이 노화 상태가 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on and off 스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노화 스위치가 있는데 그걸 off 해버리면 된다. 그러면 사람은 절대 죽지 않고 늙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근데 거기에 엄청난 돈을 붓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글로벌리스트라든지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현혹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세대의 어두운 그림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으로 잘 알지 못하면 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다 엉망진창으로 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 그런 바탕 위에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그래서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 이 신학적인 어떤 그런 주제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느니라 또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렇게까지 계속 아주 굵은 명맥을 보여주면서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너무도 중요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뭐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어라고 자꾸만 부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길을 가던 중에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이는 걸 봤습니다. 서로 막 언성을 높여서 다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좀 말려야 되겠다 가보니까 아이들이 뭐 10살에서 12살 정도 초등학생들이죠. 막 다툽니다. 넌지시 그냥 가까이 가서 들으니까 내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기를 하면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나 그 내기를 하는 겁니다. 막 입에서 침을 치면서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아이에게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무슨 상품이냐면 강아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강아지를 가져왔어요. 이제 그 집에 강아지가 이제 강아지들 많이 낳는데 개가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데리고 나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주기도 했는데 친구들 모아놓고 내기를 한 거예요.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거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거짓말 솜씨를 겨누느라고 아주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목사님들끼리.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기를 해도 어째 너희들은 거짓말 내기를 하냐. 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건 내기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나는 너희 또래 때 거짓말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그 강아지를 데려온 아이가 그 강아지를 누구에게 줬을까요? 목사님한테 줬어요. 목사님보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강아지 가졌어요. 참 슬프죠. 거짓말 아는 사람이 있을까? 있죠 분명히. 그러나 거의 없어요. 그죠? 다 뭐 white lie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그냥 버젓하게 하면서도 다 좋으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 일상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떨까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거짓말 못하세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신 약속은요. 거짓말 못하시죠. 꼭 실현하십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절대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세상은 거짓 없으신 이 하나님을 다 가리고 하나님도 별별이 없다고 만들려고 온갖 수행을 다 저지릅니다. 그 중에 요즘에 또 최근에 활발하게 그런 일을 저지르는 그룹이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성경을 만들고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요, 막 배포합니다 사람들한테. 이 중국 그 국민들한테 성경을 배포를 해줘요. 그 기독교인들한테 벌써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포를 했다 이렇게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이제 기독 뉴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내용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했을까요? 여기저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지고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논하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부분이 요한복음 8장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 스토리가 나오죠.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비슷하게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놨어요. 맨 끝에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 예수님이 돌을 들어 여인을 치면서 나도 죄인이었다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 공산당이 그냥 아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인하고 공산당을 또 이렇게 붙이기는 그런 메시지를 교묘하게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죄졌으면 심판받아야 된다. 공산당의 기준이 있는데 그 범법하면 심판은 당연한 거다. 그거 딱 심었죠. 그 다음에 예수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죄인이었다 얘기를 하잖아요. 즉 예수는 신이 아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대신 누가 신이냐면 공산당이 신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실망하지만 공산당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공산당이 결국은 신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공산주의 자체가 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 공산당이 열심히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막 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중국 공산당의 얘기니까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미국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이게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인데 갤럽 폴을 아시죠? 그 지난달 뭐 한국도 갤럽 여론조사가 있고요. 미국도 갤럽 여론조사가 다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 단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갤럽 조사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사탄 같은 영적인 그런 존재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하나님과 사탄의 그 존재를 인정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했는데 발표하기를 지금까지 어떤 때보다도 그런 것을 인정한다는 사람의 숫자들이 저조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냥 신화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예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통계 그룹이 있는데 Pew Research라는 데가 있어요. 1990년도 그러니까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에 10명 중에 9명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1990년이면 우리 사실은 얼마 전 같아요, 그죠? 그렇게 오래 전 같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영적인 세계 같은 건 있지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10명 중에 6명만 인정을 해요. 절반 간신히 넘고요. 앞으로 이제 추정하기를 앞으로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10명 중에 3명도 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 사회의 어떤 흐름이에요. 트렌드가 그렇게 모든 영적인 이런 그 세계, 영적인 진리를 원치 않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사회에 매우 스몰 마이너리티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염려스러운 거는 그거예요. 그냥 일반 시민들이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우리같이 이 복음주의 교회, 에벤젤리컬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사실은 기반을 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그룹을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나왔습니다. 리거니아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근데 거기 결과를 보면, 통과의 결과를 작년에 나온 거 보면 100명 중에 65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없으면 메시아가 왜 필요해요?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더 나아가서 100명 중에 43명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도덕적인 아주 훌륭한 스승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사람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100명 중에 33명이니까는 3분지 1이나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정해진 게 아니다. 원하는 대로 나중에 바꾸는 거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막 혼란스럽고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난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가 왜 이래?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그게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익숙한 분위기예요. 초, 중, 고, 대학교 다. 그리고 100명 중에 25명 정도나 성경은 신화다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전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참.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런 세대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나왔어요. 완전히 기독교가 무참하게 학살되고 배척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겨나갔고, 이겨나갈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메가폰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 진리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저희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도 사실은 그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차이가 뭐였죠?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그 같은 모습처럼 가인은 그렇게 갔어요. 그러나 아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가인과 이 아벨의 차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엇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장 잘 사는 최선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에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벨은 신실했지만은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계속 또한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가인의 후예들이 있고 아벨의 후예들이 있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아벨의 믿음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오직 주를 경배하는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와 같은 영원의 흐름이 계속해서 마치 두 강이, 커다란 두 강이 이 세상을 흐르듯이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으로 계속 행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이제 그 우리의 노아도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 이어서 그 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보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다음에 그럼 노아에 이어서 그냥 아브라함이 됐을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어둠의 그 왕국이 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일이 계속 되어 온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인물이지만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오죠. 11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바벨탑이 있죠. 바벨탑. 근데 창세기 10장서부터 보면은 바벨탑의 근간을 까는 인물이 나옵니다. 거기도 파운데이션 그 워크를 한 그런 자가 나와요. 그의 이름은 니므롯이라는 자였어요. 니므롯. 니므라드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래요. 근데 니므롯이라는 그런 자가 있었는데, 그 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 이 자는 천하의 장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하의 장사였다는 게 무슨 이게 근육이 크고 막 엿기를 크게 들고 뭐 이런 장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권세를 지닌 자였다는 그런 얘기예요. 대단한 사냥꾼이다. 여운 사냥꾼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가 시날 땅으로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점점 동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했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이. 그러면서 점점 동쪽으로 가서 시날 평원이라는 데 정착을 해요, 니므롯이. 그리고 거기에 모든 함의 자손들, 가인의 후예들이 모여 있도록 합니다. 거기에 도시를 세워요. 그리고 그 시날 평지에 세운 탑이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까지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상징이었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까지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리는 죽지 않고 불멸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계속해서 세상은 그 두 커다란 영혼의 줄기를 이루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의 일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 시선을 이리저리 돌려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유혹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참 답답한 것은, 우리 미국에서 사는데 미국에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 문화가 원래 있었습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의 버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 세대,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중국 공산당이 더 이 성경의 무서움을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참 이게 현실의 그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 이어서 니므롯과 바벨탑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뜨시며 이제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연결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어지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게 하시는데, 창세기 이제 12장의 그 말씀을 그래서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 그랬습니다. 11장,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의 며느리 사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 잡고 살았다. 아직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바벨로니아의 북쪽으로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갈대아 우르라는 데는 지금 이란의 그 남부쪽이에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하란 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쭉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하란으로 올라가서 데라는 거기서 죽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려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데라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았다 했잖아요.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에요. 갈대우르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당시 이 갈대아 우르는 이 수메르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에 대도시들이 있었어요. 이미 도시 문명이 니므롯 같은 경우에 이미 도시를 세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도시 문명이 상당히 발달했었습니다. 많은 족속들이 들어왔고요. 그쪽으로 족속들이 왔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문물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곡물이 들어오고 필요한 그런 나무나 목재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짓는 그런 일도 굉장히 성행을 했었고 또 그래서 행정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또 이 세력 있는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들이 뭐였냐면 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어떤 종교적인 신을 이제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그 우르 지역에서 발견된 그 유적 중에 하나가 지그라트라는 거예요. 한번 구글 같은 거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그라트 그런 것은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거는 커다란 제단을 말합니다. 커다란 제단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 이제 사제들이 그 신전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늘신을 숭배하는데 특히 어떤 신을 숭배했냐면 달, 달신이에요. 이름이 또 달신의 이름이 재밌어요. 난나예요, 난나. 그러니까 난나신을 섬기는 거예요. 난나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렇게 달신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그 신에게 규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어떤 그런 그 도시 어떤 그런 특징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이미 그 우르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벨탑을 건설했던 기술과 지식 축적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런 문명이 가능했을까? 근데 가만히 보시면 고대 문명에 대한 어떤 그런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시고 그 기록 같은 거 보면은 저런 것을 고대 사람들이 만들 수 있었어? 그럴 때가 있죠. 뭐 피라미드 중에 하나고 뭐 그렇지만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그 아주 고대 왕국 초기 일본 초기 왕국에 거기 그 왕조의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중에 하나 보면은요, 그 왕세자라는 사람이 사람을 그렸는데 그 사람이 손에 뭘 쥐고 있어요. 그 그림인데 뭘 쥐고 있냐면은 그 옛날 사람인데 뭘 쥐고 있냐면 손에 직각자를 직각자 T 룰러 같은 거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흔히 생각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돌이나 주섬주섬 옮기는 그럴 때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사람은 어떤 진화로 그냥 그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그런 은혜를 끼쳐주셨어요. 아담에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지식을 주셨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이렇게 만들어 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게 많아요. 더 중요한 영적인 그런 진리는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은 가인의 후예인가 하는 그 문제예요. 자, 여하튼 아브라함과 이 데라 그 가족은요 이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 가족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힘이 많았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힘을 많이 얻었냐면 우상 제조했어요.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죠. 거기에 아주 유명한 가문이에요. 그러니 거기 요즘으로 얘기하면 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 우르의 이 명문 가족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아브라함 데라 그 가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떠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냥 어디 시골 한 구석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저기 다른 데 가봐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이제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데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었어요. 데라는 결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시작되고 계속해서 진전되는 그 일에 데라는 몫이 없었던 것이죠. 하란에서 끝난 거예요. 지독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유브라테스 강 건너에 살다가 유브라테스 강 넘어와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의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 말을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강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말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그 우상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왜 부르셨지? 우리가 좀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는 모든 풍성함 자체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르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오간 요소들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니므롯의 도시의 흐름이 우르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거길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거길 떠나 하나님이 새롭게 진행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출발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그냥 저 인간적인 생각은 이미 우르에 이미 다 모든 그런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서 좀 영향도 행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라면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면 어땠을까? 유대교죠? 유대교가 시작되면 어땠을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어둠의 나라 그 개념을 알면 거기에는 사단의 나라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는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길 떠나 하나님이 새롭게 진행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또한 출발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미루지 않고 순종했어요. 물론 이제 떠나는 게 뭐 하루 걸려서 짐 싸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겠고 6개월 뭐 이상 다 준비해서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계속 그 단어 뜻을 보면 그때서부터 이미 시작하고 진행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뢰가 있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우리도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하고 편하게 여기던 옛날 우르라는 시절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반 또 우르 반 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는 새 약속을 경험하는 새 삶으로 들어가려면 우르를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으신 그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약속을 주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세 가지 차원의 약속. 한 가지는 아브라함 자신,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서 온 세상에 주시는 약속.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차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닌가? 예.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연결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로마서 글에서 읽었어요. 그 바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주신 것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커다란 그 프로그램 속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이 복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전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커다란 하나님의 전체 그런 역사하심 속에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3절에,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말씀 있잖아요. 이건 아브라함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자손들에 대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자손들을 축복하면 하나님 축복이 임하고 그를 저주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교회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됐잖아요. 교회를 축복하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저주하고 학대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두렵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약속 속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순결함, 우리의 헌신됨을 잘 지켜가는 것이 마땅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이 하나님의 이런 약속, 세 가지 약속 차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은요,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주님을 믿으니 이랬어요. 여기 믿는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믿는다는 말이 잘 아시는 아멘이에요. 아멘. 그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말씀을 나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아멘을 너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아멘 잘하십시오. 아무것에서는 아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멘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도 아멘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해서 사람에게 아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의 신실함으로 아멘,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저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을 아멘하니 라고 했는데,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전에 그 약속을 주신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니예요. 주님을 믿으니. 우리의 믿음은 한 분에게 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께 두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지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에 이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정말 진지하실까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의 언약까지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진지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이제 이게 말씀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12절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보면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이거 좀 이상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 읽으시면서 지금 의아해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피곤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얘기가 어떤 문맥 속에서 일어나냐면은 이 피로 맺는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데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인데 아브라함은 잠들어요. 자, 이 9절에 보면 올라가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놨다. 이거 뭐 조그만 어떤 새 잘라가지고 이렇게 마주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도 있어요? 커다란 송아지도 있어요. 반쪽을 툭 자른 거예요. 커다란 이 뭉퉁거려져 있고 피가 흐르는 제물들이 쭉 있는 거예요. 옆으로 쭉 놓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그게 바로 언약, 피로 맺는 언약의 형태였어요. 즉 왜 이렇게 엄청난 그런 피를 흘리는 그런 희생 제물이 옆에 있도록 했을까? 생명을 뜻하는 피를 흘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약속은 서로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피로 맺는 언약이었거든요. 그렇게 피를 흘리는 생명을 바친 그런 제물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언약에 관계되는 두 사람은 같이 거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둘이 목숨을 걸고 맺는 언약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켜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언약을 지켜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일을 보면서 땅도 주시겠다, 자식도 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묻 그런 자손들이 있게 하겠다. 자기가 할 파트가 뭐예요? 딱 하나 있어요.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지 잠들고 하나님 언약에 그렇게 동참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피의 언약 속에 있는 걸 아세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피의 언약 속에 있는 걸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성찬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받는 성찬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의 언약의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래서 십자가의 그 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인류를 향하신 그 계획 속에 있었던 피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물론 우리가 항상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피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세요. 진지하세요. 생명까지 걸고 하셨던 그 같은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언약은요, 그냥 뭔가 비유로 말씀하시고 추상적으로 그냥 추정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주님의 언약은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언약입니다. 문자 그대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그대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되기도 하고 반드시 앞으로 그와 같은 형태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렇고 또한 앞으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데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하게 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현시키시는 언약입니다. 증거를 하나 우리가 보고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보시는 창세기 15장 보시면 나오는데요. 13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게 어디 얘기일까요?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해요. 종노릇하는 그때는 애굽의 종노릇이죠. 그렇죠?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종노릇 하잖아요.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정확하게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나 추정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니에요. 그러나 14절 보면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일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심판이 있었죠. 열 가지 재앙 그 심판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나올 때 어땠습니까? 유월절에서 나올 때 예, 애굽의 이웃들 거를 그냥 가지고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했죠?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찮게 그냥 있게 하고 없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있게 했으면 있게 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없게 하실 때는 비워버리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추정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19절 이제 그 15장에 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모든 가나안 족속 후예들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보여주세요. 이 땅은 19절인데 겐 사람과 그니서 사람과 갓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르바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기르갓 사람, 여부스 사람 그 땅을 다 포함한다. 가나안 족속 가인의 후예들 그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들 뜻대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길로 거침없이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거 하나 우리가 보고 마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17절 보세요.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 뭐를 주목하게 했나요? 하나님 맺으시는 약속을 보게 한 거예요. 희생제물은 뭐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빛 대신 성령님은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기에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언제나 높고도 깊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따라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축복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네,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어떨 때는 지루한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 인생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터닝포인트가 되도록 하셨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꼭 제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사시는 그런 우리 참빛 사랑받는 참빛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